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때가 이르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제목을 성찬의 의미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같은 제목으로 그 전에 성찬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제목을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과 죄의 용서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킵니다. 또 세례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계신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식이나 뭐 이런 걸로 지키는 것 자체보다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때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왜 유월절에 성찬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바라보던 목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은 무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뭐 여러 백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 번 그 애굽을 치시는 그야말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옛날 말로 경팍해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노예다. 내 주관이 있다.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종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라든지 여기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날이니까 그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너희 집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거기를 그냥 지나간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으니까 너희들 다 그리고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 피 발라진 그 보호가 된 그 집 안에 있으면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다들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서 그 천사가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만 골라서 다 죽였어요.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서 곡성이 울렸죠. 그래서 바로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라 그랬어요. 양의 피가 쏟아지고 부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갈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양의 피가 쏟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그냥 보통 양이 아니라 속죄 양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잡은 그 양의 피가 이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를 올리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전 제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상징적으로 죽이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속죄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가 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세상 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가지셨으면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믿는 자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어린 양을 자신의 대속주로서 믿을 때에만 구원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죠?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피를 실제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발랐죠. 그래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그들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씻기게 한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나는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만 받습니다. 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데 그 까닭은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그리스도를 이제 기념하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자신의 대속주로서 하나님 보내신 속죄양으로서 믿지 않는다면 성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신자가 된 이후에 짓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교회 오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 그만 그냥 그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와이프와 남편하고 다퉜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상해서 또 마음 얼마든 그냥 안 좋은 소리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성천한다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또 지난주에 내가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사실 양심이 좀 걸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성찬을 받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찬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 성찬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성찬이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게 감사의 이런 소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으면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성찬을 더 받아야죠. 근데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걸려서 신자지만은 성찬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찬을 오용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성찬을 못 받는다. 그거 아니고 성찬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오프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다 용서를 받았다. 듣기 좋죠? 그래서 예수를 구속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용되기 쉽습니다.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좀 지어도 그거 용서를 받을 테니까 상당히 느슨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진짜 교인이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구 짓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죄를 지을 거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시고 미리 다 한몫에 그냥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마음 별로 안 나겠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한쪽 편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죄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옮겨진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완료형을 썼어요. 흑암, 어둠의 세계,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출하셨다.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늘 보좌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믿는 그 순간에 받아요. 구원을 몇 번 받습니까? 아니, 한 번 단번에 받아요. 완성된 것입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다.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거기에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죄인은 어둠인데 안 될 얘기죠. 그렇다면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대속주로, 속죄양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믿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오묘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이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모순된 표현이죠. 교리적으로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칭의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의 나 자신을 보면은 분명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 성도라는 말 자체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성도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말하면 혼란해지죠. 용서를 받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성화라는 것도 제가 한두 마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와 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새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칭의는 1회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성화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에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인격체 전체를 하나님이 송두리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많은 선을 행하든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나의 미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씌우셨어요. 내 인생 전체의 죄를. 그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법적인 선포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너는 not guilty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은 국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신분적으로 볼 때 혹은 위치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미국 국적을 가졌다면 그 당당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입니다. 아무리 막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인의 습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늘 한국말을 하고 김치 먹어서 뭐 입에서 뭐 마늘 냄새 좀 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법적인 위치에서 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나의 현재 어떤 죄의 습관이나 혹은 미래에 내가 지을 그 죄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법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이고 신분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50%는 의인이고 50%는 죄인이 아니에요. 100% 의인입니다. 신분과 위치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언제 일어났냐? 주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자신의 속죄양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 순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고 이 놀라운 구원의 그런 아이디어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나의 거룩한 삶은 시작되기 시작,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맨날 살다가도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나의 어떤 뭐 도덕적인 삶이 잘 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위치는 나의 현재나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70년도 초에 미국의 많은 주를 다녔어요. 미국에 오래 사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어디 다녀오는 길이라 하니까 미국에서 내가 평생을 산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미국을 봤다고 그랬어. 근데 제가 이제 머물고 있던 그 곳에 그 이제 그 동네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그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내 그 호스트가 같이 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로컬 매지스트레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법정이죠.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입양한 애하고 그 이제 부모하고 그 이제 다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이 이제 입양한 양자라는 것을 내가 미국의 이 법에 의해서 선포하노라 하고 이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의 프레지던트라도 바꿀 수 없다. 칭의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아무것도 어떤 누구도 누구의 힘으로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 독생자를 나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그 덕분에 우리의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not guilty 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은 그것이 반쪽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 받아주셨다. 내 뭐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다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적당히 살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뭐 산소 호흡기나 무슨 뭐 이 청정 뭐 공기 정화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오염에서 완전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한 새 생명의 그 영원한 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우리가 이 몸은 죽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지만은 몸은 죽는다니까요. 그 대가를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몸이 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뭘로 죄를 짓습니까?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이라고 부르죠. 부활한 새 몸을 받을 때까지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의인이 된 이후에 갖는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칭의가 우리의 신분상의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용서는 관계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이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부모님과 뭐 자식과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소목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둠에 속한 행실이 이제 용서를 받으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몰았다가 한 번에 회개하지. 연말 가서 하면 어떨까? 뭐 빚값 대신 내 연말에 갚아줄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았다가 해겠다. 이제 죄를 회개하려고 막상 이제 성찬식 있을 때 앉아서 해겠다. 이번에 한다니까. 그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가 다 달아나 버렸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매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매일. 하나님께서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니까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하고 날마다 기다리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아버지께 구하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언제나 아들이 요청하는 것을 예수로 대답하세요. 그래서 너의 속죄의 피가 있으므로 나는 너의 자녀를 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아직 범하지도 않은 죄, 내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데, 짓지 않은 죄가 어떻게 죄로서 존재합니까? 잊지도 않은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칭의는 나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분명 미래에도 내가 지을 그 죄까지 포함해서, 그 죄를 지을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인간 전체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나는 100% 받아주시고, 미래의 나는 받아주시지 않는다거나 조건부로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가서 네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받아주고 네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주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에 관계없이 나의 인격체와 나의 생애 전체가 예수의 피로서 커버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분과 위치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의 신분이냐 아니냐, 내가 어둠에 속한 자냐 아니냐, 사탄의 영역에 있었느냐 아니냐에 나는 문제라는 거죠. 신분과 나의 위치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냐 아니냐는 문제에서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날 다 받아주셨어요. 나의 모든 내 생애 전체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의 관계에서는 나는 여전히 죄의 시침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미래의 죄는 내가 분명히 짓겠죠. 나는 미래의 죄 안 짓는 거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니까요. 분명히 앞으로도 죄를 우리는 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때가 현재로 다가왔을 때의 문제예요. 많은 교인들이 신자가 된 이후에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어요. 또 뭐 큰 죄에 빠지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회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죄를 용서하실까? 이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됩니다. 내가 받았어야 한 거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받으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에요. 살이 다 찢겨졌어요. 피가 다 흘려졌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짓는 죄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나에게 속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로 선포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을 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성찬 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빛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빚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전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잊어버렸으면 더 이상 그것을 그 상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지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듯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보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찬 때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